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시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샬롬. 예,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번에는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줄창 담배를 피는 사람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예, 골초, 어떤 사람들은 꼴초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골초입니다. 골초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담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담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책을 한 권을 잡았는데 이 책이 이 담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담배를 피면 얼마나 나쁜지 그런 게 있어서 뭐 읽을 마음이 없었는데 책 척 펴고 보니까 전부 자기에 관계되는 거라. 담배 피면은 니코틴에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담배 피면은 화학성분이 많아집니다. 화학성분이 많아서 그게 몸에 흡수됩니다. 일산화탄소가 몸에 흡수됩니다. 골초들 좀 들으세요. 예. 일산화탄소가 몸에 흡수됩니다. 신체 조직이 파괴됩니다. 심장병이 옵니다. 호흡기 질환이 옵니다. 피부가 빨리 늙습니다. 혈관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머리가 빠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폐활량이 줄어듭니다. 기억력이 줄어듭니다. 기형아가 생깁니다. 암이 생깁니다. 아니 그 책을 읽다가 어떡하지? 이게 전부 자기가 한테 해당돼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밤새도록 그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그러면 전부 자기 얘기잖아요. 새벽에 돼 가지고 어렵게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그리고 결심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씨, 내 다시는 이런 책 읽나 봐라. 에이씨,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씨, 내 다시는 이런 책 읽나 봐라. 제가 왜 이 말씀 먼저 드린지 아세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누구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고는 짧게 설명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거 이거 다 알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읽자 그럴 때 성경책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읽고 일자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요.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그대로 지키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에이 내가 다시는 이런 책 읽나 봐라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무엇을요? 내 의지를. 그게 어렵습니다. 막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경책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성경책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줬더니 이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사람 마음이 데워지고 뜨거워져야 의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이제 조심하는 게 설교도 냉랭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지키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 마음이 안 동하잖아요.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이 성경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고민이 많고 성도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뜨거웠습니까? 그럴 때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뜨거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27절로 올라가시면요,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을 요약을 해준 게 뭡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26절입니다. 26절. 예수님이 구약에서, 구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가 장차 옵니다. 메시아가. 그 사람은 와서 손에 칼을 쥐고 세상에 못된 사람들 다 죽이고 처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무엇을 받고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뭐요? 영광에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구약을 요약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이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는 땅에 장사 지내는 고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날아가시고 다시 오는 그런 모습으로 계실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한 게 뭡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고난의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고 승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 구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줄여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고난과 뭐라고요? 영광. 한번 따라하십니다. 고난, 영광.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냄. 영광의 내용이 뭡니까? 부활하심, 하늘 날아가심, 다시 오심. 이게 이제 영광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지금 제가 했는 짧은 요 내용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거 믿으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으시나요? 장사 지내서 돌아가신 거 믿으시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다시 오실 거 믿으시나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나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지금부터 2000년 가까이 전에 초대교회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게도 구약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보이시고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요. 이게 그날,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어느 엠마오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 유할라 그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때가 이제 시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열한 사도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무엇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스르륵 그러고 나타난 거 있죠. 누구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고 있는데 스스스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초풍합니다. 성경에는 기절초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막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요? 영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여자들이 돌아와서, 베드로가 와서, 그리고는 엠마오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봤다라고 막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경험적으로. 왜요? 자기들 이제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을, 또 자기들 그 의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봐도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봤다 그러면서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이따 살펴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이요? 영으로. 이때 영은요,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유령. 뼈가 살이 없는 그냥 유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를 그렇게도 보고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산다는 말을 그렇게도 했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놀라느냐.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봐라는 겁니다. 내 손하고 내 발을 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뭡니까? 그 손과 발을 한번 터치해 보라는 겁니다. Look at라는 단어하고 touch m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얼마나 못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고 만져보라 그럽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이거 부활절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일 보이시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만져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와서 넣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떨 때는 뭐 이게 진짠지 가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너무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복권이 몇 억짜리가 확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기쁘면서도 이게 진짜일까 그러면서 또 의심도 같이 가면서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부활의 첫째 날 모습입니다. 첫째 날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먹을 것 있으면 나한테 내놔봐라. 귀신은 유령은 먹지를 못하지만 나는 부활한 나는 살과 뼈가 있고 먹을 것 다 먹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셨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은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요 확인하고 몇 사람들이 확인을 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손 넣어봤습니까? 못 넣어봤습니까?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들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갖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을 다 내어놓으면서 예수 부활을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넣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더라. 그거를 참 이 세상 살면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걸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 거죠. 사랑하셔서 믿게 하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 그런데 처음 일어난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36, 37 쭉 줘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제일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 아마 제가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갔지만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예요? 3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성경책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 정말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사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서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셨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놈들 그렇게도 못 믿냐? 이놈들 그렇게도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갔냐? 의리도 없는 놈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문장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길어요?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이 평강은
신약 성경의 줄창,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 때 그 똑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평강 그러면 뭘 생각하나 그러면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 몸이 아픈 것만 딱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저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얼마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면 제 마음이 평안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생각합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평안과 여기 이야기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이 평강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중보자가 계셔야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맛보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가슴이 복잡한 그것들이 싹 정리가 된 평강이 아닙니다. 뭐 사고 싶을 때 막 속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저거 사고 싶은데 그걸 덜커덕 샀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평강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을 덮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이 평강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불렀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 뭐예요? 어디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솟아나거나 저기 명품 샀을 때 온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은,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고 이 평강은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굽니까? 몇 년 안 있으면 이 중에 순교자가 수르륵 수르륵 나옵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설 수 있을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미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속에 불편함과 평강이 없으면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 평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그런 평안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안을 준다, 평안을 누린다, 이게 우리 의지로 이게 잘 되어가는가 그럴 때 이게 감정이 수반되어지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제 옆에 있는데 가서 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아, 여기 물 한 잔 갖다 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자기가 감정이 좋든지 나쁜지 가서 물 떠오기가 쉽죠. 가서 물만 떠오면 되니까. 그런데 행복해라 그러면 행복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 감정이 안 움직여지면 그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감정에 관계되는 것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감정이 행복한 상태까지 안 갔는데 이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물도와하고 다릅니다. 어디 한번 가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감정이 수반된 거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도 우리 깨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아멘. 평강, 평강.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1948년에 우리 저 조국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좌파와 우파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좌파가 그 지역을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두 명, 그 사람은 크리스찬 클럽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으면서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들이 다시 이제 그 빨치산들과 거기 있는 공산당원들이 다시 이제 다 수구를 들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이제 사형에 처할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정말 사형받아야 되는데 사형 언덕까지 가고 있는 자를 자기 용서한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두 아들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권사님 이름 알죠? 지금 하도 유명해서 손동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밥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오빠를 잃은 이 여동생도 그때가 16살인데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분이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해줬다 그러고 아버지는 사랑이라 그러면서 집회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고 참 우리가 용서 못할 자지만 저기 앉아있는 저자를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용서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막상 그 딸내미 김동희, 손동희 권사님은 지금은 그걸 다 이해를 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모래를 심었듯이 이게 막 넘어가질 않아서 막 통곡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거를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싫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 준 거를 막 치를 떨면서 막 좋아하질 않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가 나중에 이 손동희 권사님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해하게 됩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 잊어먹고 이 원수 새끼 같은 거를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억울해서 죽겠는데 두 오빠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두 오빠를 생각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그러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딸내미가 막 속이 상해서 막 가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막 우는 겁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죽은 두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도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때 이 딸이 아버지 마음을 요만큼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미움이 있고 저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 그러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 얼마나 저걸 이겨내기가 힘들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감정이 얽혔는데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평생 평화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평안하라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돼요? 그게 감정 단어잖아요. 그냥 뭐 헌금 첨부해라 그러면 해버리면 되잖아요. 싫어도 그러면 지키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기뻐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예수를 믿어도. 그게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되질 않아도 내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됐으면 벌써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안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이걸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들을 것 다 듣고 배울 것 다 배웠고 감동도 많고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울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는데 왜 생활은 변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냥 오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못 배웠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안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안 됩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 감정이 동원되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평화스럽게 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뺏길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도 이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도 다르게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평강인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이걸 다 느끼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설명해서 끼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이거 하나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거 그거 하나만 꽉 믿어지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송을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우리 주일에 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주일에 관한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은혜 주시는 것에 관한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거 하나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 제자들이 그렇게도 화를 낸 사건 있잖아요. 이 향유를 깬 거. 이게 뭐 3만 데나리온 1년치 이 노동자 임금 되는 걸 이걸 깨뜨렸다는 걸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이거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왜 다르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목사님이 지적 안 해줬어. 옆에서 뭐 누가 뭐 내 상황이 천만에. 전부 그 뭐하고 관계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 죄의 덩어리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두 개만 딱 되면요 된다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기는 믿으세요? 그러면요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담배 나쁜 책 읽고 새벽에 결심하기를 그래 내가 다시는 담배 피지 않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책 읽나 봐라. 또 그렇게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라는 활자를 통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아니면 테레비를 켰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말씀이라. 내가 못된 놈이죠.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로 확 바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자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다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건이지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강을 잘 누리다가서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